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9월 17일 도쿄에서 1,000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민대 집회에서 가토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인사의 자리에서 북조선에 대해 납치, 핵, 미사일의 현안의 해결에 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길을 나아가도록 판단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카토 대신의 인사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족회, 구출회, 납치의원연맹, 도도부현지사의 모임, 그리고 지방의회 전국협의회의 여러분들이 주최하여 이 큰 집회를 개최해 주신 점, 그리고 평소부터 납치 문제에 높은 관심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주신 것에 대해 담당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조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4년, 쿠메 유타카 씨가 납치된 지 벌써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조선은 재작년 7월에 모든 일본인에 관해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아쉽게도 오늘까지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귀국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만들지 못한 것은 정말이지 유감스럽습니다. 가족회 그리고 관계되신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북조선에서 가혹한 상황에 놓여져 아직도 귀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분들 그리고 그 귀국을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너무나도 긴 세월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으며 슬픔이 있었는지 그러한 사실을 떠올릴 때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납치 문제의 담당 대신으로서 한씨의 지체도 용납될 수 없는 이 절실한 절박감과 단호한 사명을 가지고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의 실현을 도모하는 이러한 결의로 새롭게 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방금 전 총리로부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조선 지도부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북조선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말의 진위에 대해 정확하게 리해하고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시키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 아베 총리가 말한 것처럼 일본은 일관되게 1조 평양선언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1조 관계의 개선은 없습니다. 또한 북조선은 가족이나 관계자를 리간시키거나 또는 허위의 정보를 흘림으로써 납치 문제가 풍화되는 것을 도모한다는 어떠한 움직임도 일절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희망하는 일본 국민들의 공통 의견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것, 이 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생사불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보 수집, 분석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망, 미입국이라는 지금까지의 북조선 측의 설명은 일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북조선이 그러한 설명을 반복한다면 쓸데없이 시간만 경과할 뿐 북조선 측에 어떠한 리익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조선은 이제 피해자를 은폐하여 문제의 수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진상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모든 피해자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반대로 일본으로서는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의 실현을 위해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 이러한 결의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북조선 측에는 국제사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립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납치, 핵, 미사일 등 재반 현안의 해결에 성실히 대응하여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판단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베 총리와 함께 가족 여러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단단히 제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또 멀리 북조선 땅에서 끊임없이 구출을 기다리고 계신 피해자분들의 심정과 건강 상태를 생각하며 한시라도 빨리 인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를 되찾기 위해 총리와 함께 전력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뜨거운 마음을 일치 단결로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인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의 레이 문화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의 레이 봄절 문화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본이 고향인 분들뿐만 아니더라도 일본의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일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살고 있을 때 일본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 일본에 대한 동경이 생겨났으며 더욱이는 일본으로부터 귀국하신 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북조선 사람들과는 다른 내의와 친절함을 알고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북조선에서는 내의를 나타내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의 내의를 나타내는 말을 매일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종주한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내의를 나타내는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여 좀처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고 웃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입국하여 며칠 지나지 않아 지하 전차를 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차 안에 깨끗하고 세련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북조선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훌륭한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실수로 옆 사람이 발등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발을 밟힌 사람이 미안합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사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사죄를 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북조선에서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발을 밟힌 사람은 큰 소리로 성을 내며 때로는 격한 싸움까지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저의 부주의로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저에게 사죄를 하니 그때 저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특히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은 길을 몰라 가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을 때에 자세히 설명해주며 때로는 목적지 부근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많은 일본인이 친절하고 내의가 바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 일본의 문화를 알려고 그에 관한 책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이 방송을 통하여 일본의 도서관에 대하여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 일본의 도서관과 책방에는 모든 분야에 대한 책들이 있고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문의하지 않아도 책을 통하여 문화와 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 일본의 내일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여 어느덧 12여 년이 되는 지금은 거리를 가다가 길을 몰라 안타까워하는 외국인을 만나면 그냥 스쳐 지나지 않고 반드시 사연을 묻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외국인의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 10년 전에 제가 일본인한테 도움받은 것에 신세를 갚았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조선어를 배워주고 있는 한 일본인으로부터 당신의 전생은 틀림없는 일본인인 것 같네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되어 저는 마음속으로 일본인 네 문화를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었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아닌 아시아의 한 나라에 관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도시의 겉모습은 일본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 문화에서는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관광지까지의 길을 문의하려고 지나가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였지만 누구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 단념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일본인들의 친절함과 내의 바른 문화가 생각나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 대한 긍지를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일본 사회와 일본인에 대한 지식이 북조선에서 받은 교육과는 전혀 다르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일본인들은 누구나 다 마음이 따뜻하고 선량하며 네가 바른 사람들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 가운데에는 일본인들의 내의와 품절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도 백번 듣기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4년 후 2020년대에는 일본을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어 일본의 내일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내일 봄절 문화에 대하여 저의 체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을 청취하여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0월 17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날에 미국 전략군이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됐다고 뭐 그런 것은 확인됐던 것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략군으로서 볼 때 이번 실패됐던 미사일 발사는 아마 중거리 단도미사일을 무산하고 막 그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미사일은 그 무산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번에 했던 발사는 6월 22일에 했었던 이후에 처음입니다. 6월 22일에 발사를 했었을 때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다섯 개 미사일, 무사 미사일을 좀 발사 시험을 했었는데 다 실패를 좀 했고, 이번에도 한 번 더 실패를 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조선이 무사 미사일을 좀 발사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예상을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9월 19일 날에, 북조선이 위성 운반 로켓도용 대전력의 엔진, 파동기를 좀, 시험을 좀 했었을 때,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이번 그 시험의 성과를 토대하여 위성 발사 준비를 다그쳐 끝냄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선리 소식을 좀 안겨주자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에 위성 발사의 준비를 좀 하다가 좀 발사할 할 곳으로 좀 너무 간략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시사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에 이른바 인공위성 발사가 될 곳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성 발사를 이번에 할 때 아마 2단계 로켓으로서 무사 미사일을 좀 사용할 가능성이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신경을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좀 북조선 쪽에서 생각할 때 미리 그러니까 위성 발사하기 전에 한 번 더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을 좀 할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을 했었습니다만 무수단 미사일의 신뢰성이 아직은 손립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지난 시기에 여섯 번 발사했지만 한 번만 성공했다고 하면 아직은 무수단 미사일의 신뢰성이란 것은, 안전성, 신뢰성이란 것은 합립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좀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재미있는 것은 아마 북조선 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란 그런 가능성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해 쪽이 아니고 소해 쪽에서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전부 다 일본해 쪽이 동해 쪽에 원산 근처에서 발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소해 쪽에 쪽에서 발사를 했었던 것은 역시 실패하면 자기 나라 좀 연도에 좀 이런 그 미사일이 떨어지고 너무 위험한 그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런 것을 예상해도 할 수 있었던 것이 まあ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르가는 실패였습니다. 막 그러니까 아직은 무수단의 신뢰성, 안전성이 나오지 않다고 이번에 증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렇다면 다음에 북조선이 인공 위성 발사를 할 때 두 번째 단계에 좀 무수단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아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그렇지만은 1단계의 로켓 들어서는 지난 9월 달에 시험을 했던 대출력의 그 발동기를 좀 사용할 가능성은 너무 많고,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발동기, 새로운 엔진은 액체가 아니고 개체 연료를 좀 쓰고 있는 그런 엔진으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위성 발사하면서 미사일 능력이 향상을 좀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반드시 국제사회로서는 영향할 수 없고, 물론 그 후에 북조선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강력한 압력, 너무나 고립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막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89년의 히트곡 Go Benz의 만나러 와 I Need You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 Benz의 만나러 와 I Need You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 n info@rachigi.jp info@rachigi.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